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아멘. 오늘은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지 7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설교되었던 본문이 출애굽기라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기간 동안에 거의 3분의 2 가까이를 노예로 처참하게 살았던 이스라엘의 해방기를 다룬 이 출애굽기는 일제로부터 독립을 열망하던 우리 민족에게 매우 큰 위안과 소망을 안겨다 준 메시지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결국 이 민족의 슬픔과 고통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어쩌면 한국 전쟁 이후로 가장 뼈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코로나19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좌클릭 성향의 정책과 활동들이 삼권을 장악한 이후에 더 가속화되면서 여러 부작용들이 속출하면서 조롱성 같은 지지율도 급격히 하락하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국민들의 원성이 날로 증폭되고 있고 코로나 확산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집회 불허까지 내린 행정명령도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자유롭게 모일 수 있게 된 국민들의 운집은 저는 어제 유튜브 방송들을 보면서 정말 성난 민심의 발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설교자는 복음에 충실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변함없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설교는 듣기에 약간의 정치적 색깔을 띠고 있는 설교가 아닌가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정치 설교를 하려고 본문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어떻게 해서 얻어진 것인지 그리고 그 자유를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적 교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첫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참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영어로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육적인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매우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저절로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인간 사회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런 덕목은 무수한 피 흘림의 텃밭에서 생산된 것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은 진짜 자유인이었습니다.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스스로 이 자유를 곧장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을 어김으로 자유가 방종으로 바뀌면서 죄의 굴레를 스스로 뒤집어 쓴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한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스스로 쓴 멍에이지만 스스로 결코 벗어버릴 수 없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집트에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인으로 들어갔지만 후에는 노예가 된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자유함은 완전히 박탈되었고 험난한 인생길을 가야 하는 고달픈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모든 흑암과 죄의 쇠사슬에 매여 사는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면 빼앗겼던 그 자유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재주로, 그들의 수고와 땀으로 빼앗긴 이 자유를 결코 되돌릴 수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우리 목에 들이운 죄의 멍에를 퇴치할 수 있겠는가? 그 답을 오늘 사도 바울은 5장 1절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유는 우리 인생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가지고 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는 우리가 얻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속박되어 사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말씀인 것이죠. 바로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자유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뭐에 속박된 자들이었을까요?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억압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의 멍에를 맨 자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구의 종일까요? 물론 우리는 어느 특정인의 또는 세상 군주의 종으로 자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들은 어느 특정인의 종으로 속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 추방된 이후에 돈의 노예가 되었든 성의 노예가 되었든 권력의 노예가 되었든 쾌락의 노예가 되었든 탐욕의 노예가 되었든 다 죄라고 하는 굴레에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비록 우리가 지금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로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다 이전에는 이 죄의 굴레에 놓여 있던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굴레 혹은 멍에를 쓴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똘마니로 수족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악한 영에 도착했던 그들의 수족으로 살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중궁궐에 갇혀서 사는 자들이든 초가삼관에 갇혀있는 민초들이든 다 모든 인간은 죄의 멍에를 쓰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상태의 특징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일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악한 영 마귀에게 예속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힘으로 이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죄의 종노릇하는 자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가장 비참하고도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300년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양심의 자유도 박탈되었습니다. 집회의 자유도 박탈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종교의 자유도 다 빼앗겼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생존은 철저하게 이집트인들의 손아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겁탈을 해도 살인을 해도 강도짓을 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하나 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는 이렇게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처처에서 그들이 겪는 고통과 비극적인 울부짖음은 산천초목을 뒤덮었습니다. 노동의 강도는 더 세졌습니다. 혈육간의 생이별의 비극이 집집마다 벌어졌습니다. 곳곳에서 반정부 활동을 벌이기도 하고 시도해 보았겠지만 번번이 진압되고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민족의 고통과 슬픔은 더욱더 가중되어만 갔습니다. 이집트인들의 수탈은 정말 뼈를 말리는 고통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이 겪은 비극도 이와 결코 다르지 않았다라고 보아집니다.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저항은 몇몇 요인들을 암살하고 우리가 잘 아는 청산리 전투와 같은 대승을 거두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들이 전부였습니다. 식민지의 노예 같은 비참한 조선의 상황은 결코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모세라는 걸출한 인물을 보내어 주셨듯이 이집트 전역의 열 가지 대재앙을 쏟아 부음으로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대장정을 이루었듯이 우리 민족도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도움으로 일제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의 감격은 우리가 기록물들을 통해서 보듯이 하늘과 땅이 다 우리의 것이 된 양 감격의 눈물로 온 단산천 초야를 적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민족이 얻은 자유는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해방도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 민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스스로 이 자유를 쟁취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를 무한히 긍휼히 여기시는 참 자유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은 물론 영적인 문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생들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속박에서 죄가 이끄는 대로 죄를 범하며 죄의 굴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짊어졌던 죄의 모든 멍에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단숨에 끌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게 되어졌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넉넉히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우리들은 죄만 지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주시고자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루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참 자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로 악한 마귀의 권세하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의 권세와 가장 교활한 마귀의 강력한 권력을 맞닥뜨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몸을 던져서 대항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셨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를 온몸으로 받아내신 것입니다. 죄의 권능을 깨부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고통과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것이에요. 더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던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시는 처절한 슬픔을 겪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희생으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된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얻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8.15 해방을 맞이한 것은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피땀 흘려받으며 싸웠던 독립투사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의 선열이 온 땅을 적셨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신 이 자유를 우리 스스로 지켜갈 수 있는 것인가? 저절로 지켜갈 수 있는가? 저는 답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자유 수호의 책임은 분명 성도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저로 하여금 두 번째 대지로 나아가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 자유를 지킬 책임은 성도 개개인에게 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 자유를 지킬 책임은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 민족이 얻은 자유는 우리가 지켜내야 될 책임이 우리 국민에게 있지 더 이상 미국도 아니고 우리의 동맹국 어떤 나라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 손으로 우리의 자유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린 자유는 박탈되었습니다.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실 5장 1절의 이 말씀은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 안에서 종합한 메시지라고 보아집니다. 우리 힘으로 결코 쟁취할 수 없었던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왜 주셨느냐?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주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궁휼히 여기셔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궁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온몸으로 획득하신 이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 자유하게 되었지만 또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를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를 주셨으니 하면서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우리는 일제 강점기와 같은 또는 공산주의 독재 국가와 같은 그런 속박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이제 자유를 얻은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공산주의의 속국이 되는 김일성을 따를 것인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 이승만을 따를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당대의 국민들이 결정할 일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명제 앞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결국 나라는 두 조각이 났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안목과 지도력에 따른 남한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공화국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고 적어도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가장 왕성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계 10대 강대국의 반열에 오르는 엄청난 업적도 만들어냈습니다. 반면에 김일성을 따랐던 북한은 공산지하의 폭정에 이르러 수백만이 기아로 목숨을 잃어버렸고 수만 명의 탈북자들을 양산하고 있고 여전히 세계 최빈국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비참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핵으로 위협하며 인권 최하위의 국가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불행한 것은 우리가 얻게 된 이 자유를 말살하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의 교활한 활동에 의하여 우리 스스로 종의 명예를 다시 매는 형국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듯이 성도 개개인이나 우리 민족이나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굳건히 지켜가기 위해서는 종의 멍에를 매게 하는 그 어떤 획책도 단호히 거부하고 자유를 수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미천한 나 같은 지식으로 판단해 보아도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자국의 젊은이들을 이 땅에 피 흘리도록 도와준 미국과의 동맹을 견고하게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다시는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 길 중에 하나로 외교 안보의 안보를 굳건히 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 땅에 공산주의 속박을 견고하게 하고자 대군을 보내고 수많은 우리 동족들을 유린한 중국과의 경제적인 교류 때문에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중국과 거리를 두지 못하는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 상황인 것이죠. 사드 배치 문제로 우리는 겪은 경제적인 타국이 매우 큰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줄서기를 세우고자 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정치 지도자들, 외교 전문가들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겠지만 저는 이 문제를 영적인 것으로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은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굳세게 서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 이야기하면 Stand fast therefore in the liberty by which Christ has made us free.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디에 굳게 서야 합니까? 영적으로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아놓으신 그 반석, 그 자유 외에는 우리가 서 있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자유라고 한다면 제 아무리 달콤한 것 같아도, 제 아무리 세상 부귀 영화를 안겨다 준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을 홀립니다. 우리의 귀를 혹하게 만드는 것을 제공합니다. 저절로 손이 뻗쳐집니다. 저절로 눈이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하는 감언 이슬로 꼬드기는 진짜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유를 박탈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저주의 늪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이어지는 죄의 고통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조용으로 살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반자로 간주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로 만들어주십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복락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참 자유를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편에 서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처럼 답은 뻔한데 왜 사람들은 두 사이에 끼어서 머뭇머뭇거릴까? 왜 중도층으로 남아있고자 할까? 그러다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자리에 왜 빠져들을 것인가? 사실은 29절에 이유는 한 가지인데 본문 29절에 보십시다. 힌트가 있습니다. 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여기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왜 사람들이 두 사이에 머뭇거리는, 한쪽으로 분명히 서야 되는 것이 답인데 왜 두 사이에 끼어서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왜 우리 민족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가? 한마디로 쪼들림, 궁핍함, 쫓겨남, 괴로움, 근심, 염려,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고난의 현장 때문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 즉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나이도 더 많습니다. 세상 경류도 더 많습니다. 성격도 우락부락합니다. 삼권을 움켜쥐었습니다. 가진 것도 더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유하게 하는 여자의 자식인 이삭이 당연히 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봐야지. 적당하게 타협하며 애완견이 되든지, 아니면 핍박을 각오하고 자유를 위한 투견이 되는 것입니다. 전자는 쉽습니다. 편리하고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감옥 가지 않아도 됩니다. 승진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후자는 고생길을 가야 합니다. 혹독한 시련을 겪습니다. 핍박받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잘릴 일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말이죠, 이 둘 중에 차이가 하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전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 모든 것들이 다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고 말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파트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난파선의 쥐는 빨리 뛰어내려야 사는 겁니다. 후자에 해당되는 자유하게 하는 여자의 자녀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분토만도 못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핍박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참 자유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샛별처럼 빛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멸관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신령한 양식이 먼저인 것이죠. 쇠해지지 않고 썩는 것도 없고 녹이 슬 것도 없고 강탈당할 것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고 더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8장에서 우리가 이미 많이 살펴봤던 말씀이긴 합니다. 이 이집트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가나안 땅의 유행과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너에게 일러준 내 규례, 내 법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말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끄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도록 주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참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인간의 욕구가 무엇이든지 억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없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그런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명백하게 우리를 다시 죄의 멍에를 뒤집어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 자유를 남용하는 방종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교수님들, 신학대학 교수님들 376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를 냈어요. 그리고 저도 거기에 참석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앞에서 5분 연설이지만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은 남자와 여자 둘 뿐이지 그 중에 제3지대, 제3의 성,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뭐가 있는 거, 그 누가 만들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는 강력하게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거짓된 자유이며 죄의 속박에 고개 쳐박게 만드는 미끼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주님의 진리 안에서만 누리는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 안에 있을 때만이 죄와 죄책과 정죄로부터 여러분과 제가 가장 안전하게 자유를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이며, 궁극적으로 죄에 현존하는 것으로부터 참 자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철학적으로 자유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하나는 소극적 자유와 또 하나는 적극적 자유입니다. 뭐뭐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다 더 적극적인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굳게 서서 서라라고 이야기한 말이 바로 그겁니다. 굳게 서서, 그러니까 이 소극적 자유는 freedom from sin,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freedom to Christ, 그리스도에게로 자유롭게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자유 안에 굳게 우리 자신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자유인인가 아니면 노예인가? 예수 믿기 전에 옛날 섬겼던 주인에게 가면 돌아오면 여전히 우리는 노예의 신분에 있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면 여전히 우리는 자유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남북전쟁 때, 미국의 남북전쟁 때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노예로 있었던 흑인들이 가졌던 질문이 이런 것이라고 해요. 나는 진짜 노예인가 아니면 자유인인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문서에 서명을 하고 선언을 했어. 그 소리를 들으면 나는 자유인인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거 다 가짜야. 여전히 너는 노예야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난 노예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지금도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이미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했다라고 28절에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무슨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저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고 누구의 자녀예요? 자유하게 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말이니.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선언했어요.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했단 말이지. 내 피로 너희를 값주고 사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었다라고 주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여전히 다가와서 아니야 믿지 마. 너는 여전히 노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돈과 권력과 직장을 보장해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여전히 나는 종의 노예 멍에를 쓰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옛 주인에게로 돌아갈 생각 하지 마세요. Stand fast in the liberty by which Christ has made us free.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그 자유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적극적인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세웠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숭고하게 헌신했던,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준 이 자유 안에 굳건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돈 문제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자들은 다 우리를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다시는 옛 주인에게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 죄의 유혹거리들을 다 쫓아내느라 계집종의 자녀들을 쫓아버리라 말이죠. 그리고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더 붙들어라. 그런 게 참신앙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참신앙은 현실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다. 참신앙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에 뿌리 내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신앙. 왜냐하면 현실은 자꾸 변하거든요. 그런데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를 상실하지 않냐, 참된 자유를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복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두 사이에 끼어서 머뭇거리려고 하지 마시오. 세상이냐 그리스도냐 답은 뻔한 거예요. 근데 세상이 주는 달콤한 게 너무 있어요. 매력적인 게 있어요. 우리 손에 뭔가를 쥐어줘요. 근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정말 법보다 주먹이 더 세다라고 하는 말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진짜 위기를 당할 때 진짜 도와줄 사람은 누구라고 보통 이야기합니까? 혈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내가 힘들 때 네, 그래도 형이 또는 동생이 또는 뭐 언니가 또는 동생이 이 혈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바는 영원한 동맹이고 우리를 아들딸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음을 믿으시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는 핵우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